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아멘. 우리 지난주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려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 주간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2주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2주 전 목요 예배로.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주셨던 비유의 말씀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에게 가서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첫째 아들은 네 하고 아니 갔고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이 늘 똑같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받았던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님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도 역시 똑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두 개를 연속으로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비유의 말씀 이 내용만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땅 주인이 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포도원을 만들면서 포도원을 오늘 성경 시작하는 33절을 보면 산 울타리를 두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드는 사람이 포도나무 그냥 몇 그루 심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거라는 뜻도 있지만 야생동물들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도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들이 안전하게 자라서 포도를 맺힐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포도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자, 울타리를 쳤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뭘 만들었어요? 즙자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제대로 수확해서 와인을 짜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망대를 지었다. 망대는 뭐 하는 거예요? 높이 지어서 그곳에서 전체 포도원을 지켜볼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경계할 수 있는, 자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워서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도둑도 막고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해치는 것을 막아보겠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대충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연고인지는 제대로 모르겠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제대로 포도원을 만들고 자기가 경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제가 주인 입장에 서보니까, 주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집주인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집은 세주면 망가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처음에 우리 교회를 딱 오니까, 우리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성도님들과 모여서 예배하고 행사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8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늘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아쉬움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 공부하고 조금 겨울에는 밖에 나가서 뛰어 못 노니까 안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좀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아쉽다. 그리고 목사가 교회 왔는데 사무실이 없으니까 이것도 조금 아쉽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행사가 끝나든 주일 예배가 끝나든 부엌을 사용해야 되는데 좀 공간이 넓고 쾌적한 부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가 점점 늘어나는 거 있죠. 여러분 본당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낡은 의자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때가 묻어있는 칼페트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혹시 야, 이 의자를 갈고 카페트 새로 갈고 깨끗하게 예배드리자라는 분 혹시 계세요? 한 분, 두 분 계시네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 있죠. 갈면 좋겠지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에이, 우리 건물도 아닌데 나중에 우리 거 생기면 그때 하지, 지금은 그냥 살지 뭐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들어 사는 사람의 마음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니까 있는 것 대충 있다가 내 거 생기면 그때 잘하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마음을, 새를 들어 사는 마음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인 마음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맡겨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 포도원은 내가 경영하고 내가 운영하는 것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지켜낼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세를 준다라는 것. 자,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내고 수확한 것을 좀 가져오게 만드는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인이 정성껏 제대로 된 포도원을 만든 후에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농부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일할 곳이 생겼어요. 여러분 일할 곳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라고 하면 이 일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평생을 기억하며 이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말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뭘 하는지 또 볼게요. 36절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 똑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됐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입장에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두 번 연속 생기면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주인이었으면 두 번도 안 갔을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면 여러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 성격에. 그렇죠? 찾아가서 누가 주동자인지 찾아내고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 갚아줘도 몇 배로 갚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뭐냐면 주인이 사람을 또 보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을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낸다고요?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37절 한번 봅니다. 37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주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 농부들이 존대해 주겠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안에 들은 이 주인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이 주인 현실감이 없어도 이렇게 현실감이 없나, 상황을 못 읽어도 이렇게 상황을 못 읽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농부들이 주인을 존귀히 여겼다라면 처음 종을 보냈을 때부터 주인처럼 잘 맞이해 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자식들을 보내면 어떻게 할지 그림이, 드라마가 안 그려지세요?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농부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세 번째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이니까 존귀하게 맞아주겠지 기대하면서 아들을 보내고 있는 주인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벌써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주인이 제대로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줬다라는 것. 망가질지 뻔히 알면서도. 근데 그 농부들이 내가 보낸 종들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속으로 죽이기까지 했는데, 세 번째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종기 맞아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터득하고 가지고 있는 우리 경험이나 인간의 상식으로 접근해서는 비유의 말씀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 보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황은 절대 따지면 안 돼요. 상황은 다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걸 깨닫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현실감이 떨어져 보이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현실감이 떨어져 보이는지는 나중에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성껏 만든 포도원은 뭘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그러면 그 답은 조금 뒤로 미루고, 자, 이렇게 귀한 것을 맡겼습니다. 농부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앞에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향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포도원을 맡겼던 농부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장로님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맡긴 이 포도원은 뭐?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주셨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맡겼는데 이것을 더 넓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천지를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맡긴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맡기셨어요? 그냥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과 사랑으로 울타리를 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수확하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확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확할 때가 되면 주인이 온다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 온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는데 뭐 하는 날이 있다? 열매를 계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열매를 계산하는 그 날이 있는데 열매를 계산하시러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네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거뒀느냐, 네가 얼마나 수고와 열매 노력을 많이 했느냐, 주인이 오시는데 그것 따지러 오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인이 오시는 목적은 뭡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건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은 나야. 나는 맡기는 자이고 너는 청지기일 뿐이야. 이거 확인하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들을 보내면서 얼마만큼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그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걸 주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종들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고 나야. 이거 확인시켜주러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누구인가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주인,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시는 그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된 우리는 단지 맡음을 받은 청지기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살라라고 때되면 농부가 오시는 것. 때되면 농부가 오시는 것. 그게 바로 주일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일주일을 못 가니까 주중 예배를 또 주시는 거예요. 3일을 못 버티니까 새벽 예배를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거 확인하고 가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농부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주인이 두 번씩이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것.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다라는 것.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냐라는 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포도원을 제대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맡겨주셨는데 이걸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었지만 주인이 단 한 번이라도 이 농부들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참 신기하게 우리는 이 비유를 우리 스스로 제목을 악한 농부들 비유라고 악한을 우리가 붙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 주인은 단 한 번도 이 농부들을 향해서 악한 농부라고 단 한 번도 부르고 있지 않다라니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바보입니까?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종들이 죽어서 시체로 돌아온 종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종기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주인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들을 보내면 아들까지도 죽일 게 뻔하게 보이는데 내 아들은 종기 여겨주겠지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 기대가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왜 기대해 주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죠. 오래 인내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내가 주인 같으면 처음부터 와서 옳고 그름을 따졌을 거예요. 법대로 하고요. 잘못된 농부들은 다 쓸어내고 새로운 사람을 세웠을 것 같은데 주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왜 주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 하시지 아니할까? 이게 참 답답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만약에 그 농부들 중에 네 아들 갈렙이 있으면 어떡할래?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농부들 중에 네 아들 갈렙이 있으면 너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할 거냐? 옳고 그른 거 따지고 법대로 해서 잘못됐으면 당연히 잘라내는 게 맞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답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중에 내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 인내해 주셔야죠. 하나님 기다려 주셔야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야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라도 보내주셔야죠 라는 답이 싹 바뀌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예화 중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낮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일 끝나기 문 닫기 한 시간 전에서 나가서 데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일 다 끝나고 나서 주인이 돈을 줄 때 먼저 온 사람 말고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면서 하루의 일당을 똑같이 줘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왔던 사람들이 뭘 기대해요? 아니 늦게 와서 한 시간 일하고 저 정도 주면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주인이 어떻게 줘? 똑같이 줬어요. 그럴 때 뭘 합니까? 불평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남이 볼 때는 불평인데 만약에 나는 아침 첫 시간에 온 게 나고 제일 마지막에 한 시간 겨우 남아서 온 게 내 아들 갈렙이면 원망이 생길까요? 불평이 생길까요? 아니면 감격할까요? 주인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손가락질 못하는 어머니, 손가락질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 아닙니까? 끝까지 인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것 말고 하나 주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 우리 주님을 곧 십자가 못 박혀 죽일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일 이 유대인 지도자들도 결국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이니까 그냥 못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많이 맡겨주셨습니까? 인생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밤에 내가 맡겨준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그런 방향에 서서 다 운영해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면 우리 가운데 떳떳하게 네 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내 것처럼 운영해 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포도원에 새를 들어있던 농부들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 살아왔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가정 이끌어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 기분 나쁘면 내 감정 다 표출하고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또 기회를 주시는 뭡니까? 또 인내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이니까.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옳고 그른 것 따져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해도 내 자식은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서 또 반복거리고 또 허덕이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인내해 주시고 기회해 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이 사랑을 품고 다가가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봅니다. 포도원은 원래 누구 것? 하나님 것. 우리 인생은 결국 누구 것? 하나님 것.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윤아 윤재도 왔지만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그런데 저렇게 깨끗하고 순진한 아이들도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아이들 노는 것 보십시오. 교회에서 장난감 교회 거 가지고 놀면서 먼저 딱 잡으면 애들이 그거 가지고 놀려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거야! 그렇게 해야 안 해. 그치?
내 거야.
알아, 알아.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야 라고 외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거든요. 아이들은 순진해서 그걸 드러내고 하고 우리는 괜찮은 척 숨기고 하고 있고 그 차이일 뿐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농부들의 불의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을 또 보내고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내는 여러분 주인의 마음, 목적이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사이클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방신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들어와요. 뭘 합니까? 오히려 오늘 주님이 종들을 보냈을 때 돌로 치고 죽이고 죽을 만큼 때려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스토리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냈다라는 건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라는 사실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연속으로 주고 있어요. 지금 그 비유의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게 된 비유의 말씀을 주시게 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성전 정화였어요. 그렇죠. 성전 정화.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첫 번째 사역이 성전 정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공생애 마지막 주의 시작도 성전 정화. 결국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더러운 거 다 청소해내기 위해 오신 분이 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날 이후에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님께 뭘 질문합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죠. 그럴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주시는 채널이 혹시 책망의 채널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것이 매의 채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도 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왕의 비유를 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왕이었지만 말씀이 끊어진 사울왕은 악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다윗왕은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도 주어졌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 주의 음성이 어떻게든 들려만 지면 우리를 향한 사랑한다라는 말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건 맡겨줬는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깨달으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건 우리 주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책망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45절, 46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작.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주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인 것도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가운데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면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아니냐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해 주시고 돌아설 수 있게, 이게 책망의 채널이든 아니면 사랑의 채널이든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은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자. 우리 이거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나와서 좀 반주도 해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제가 좀 너무 빙빙 돌렸는지는 아닌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말씀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렇죠? 그 하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농부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